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는 깊이 숙지하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와 동일한 시험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사탄 마귀로부터 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영혼이 곤고함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사탄 마귀에 매여서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의미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모호한 지식과 무지가 결국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깊은 찔림을 얻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얻고 마음의 큰 울림과 진지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그릇된 믿음이 교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세 번째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마귀가 그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만일 엎드려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려가다. 데려가다, 파라람바네이, 이 단어의 원뜻은 인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억지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사탄 마귀의 시험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순순히 마귀가 인도하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따라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높은 산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사람들은 다 높은 곳, 고지를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정상에 섰을 때의 그 뿌듯한 성취감과 또 더불어 발 아래 펼쳐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없는 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권력을 그토록 탐하는지 모릅니다. 부와 권력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니 단념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권력과 부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절대로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싶은 욕망, 권력이든 인기든 부든 명예든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하신 가운데서도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높아진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으뜸의 영광은 그리스도처럼 섬김에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를 항상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들이 가진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성경은 낱낱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자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런 존재가 마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시험할 사람을 시험해야죠. 우리 같은 사람을 시험하면 금방 넘어가겠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얘기해 주겠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리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러한 유혹을 통해 능히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어리석은 무지와 오만 때문이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 놀라운 경륜과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를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탄을 단호하게 이기시기 위함이었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을 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은 바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시험의 대상이 만약 우리가 되었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이런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들은 내가 좋아서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입니다. 자유인들은 그렇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취감을 맛보는 가치들을 추종하고 추앙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고 지극히 만족스러운 것이 그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제1의 가치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모든 사고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 기회나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줄곧 인간을 동일한 말로 유혹해왔습니다. 이후 타락한 인간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고 하나님을 향해 도발해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 반기독적인 철학과 사상의 진보는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가장 높은 지위에다가 올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된 인간은 이렇게 인간 자신을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 연단, 시련, 인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부와 명예와 성공, 내 개인의 즐거움과 기쁨, 영광만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회유합니다.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힘든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바로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어합니다. 오래 인내하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을 즐기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를 보십시오. 사명 따위는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게 되실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부께로부터 받게 되실 궁극의 영광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과정을 통째로 다 생략해버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맛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유혹의 마술을 뻗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네가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영광과 번영을 맛보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듭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 소용없어. 지금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그 가치를 쫓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 따위는 모두 잊도록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라는 것을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을 포기하기만 하면 오늘도 세상에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사탄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시련과 핍박과 고통이 없는 열류관,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예수께서 당하신 모든 시험 가운데 다 위험한 시험이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은 지금 고난이 없는 영광을 예수께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궁핍이 없는 편안한 목회,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안락한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반대를 말합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겁게,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천하 만국은 반드시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 영광이란 부, 명예, 영광, 성공과 화려함, 못 사람들에게 받는 찬사와 명예와 인기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뒤로한 채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싶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싶은 이 미혹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두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일들을 봅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자들이 흔하단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만큼 치명적인 것입니다. 누구든 쉬 뿌리칠 수 없는 황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주겠다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탄 자신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라고 되어 있죠. 패손이라는 단어는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면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그러면 이 세상을 내게 주겠다라고 사탄은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에게 사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저버린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선을 넘게 되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심지어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성도 여러분 누가 배도를 하고 누가 더 넓은 길로 가려 하겠습니까? 신앙이 조금 미끄러지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매로 치신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립니다.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신앙을 포기하자마자 모든 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 배도가 아닙니다. 말씀과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좁은 길을 가다가 에이 집어치워 나는 보다 자유롭게 보다 편안하게 보다 즐겁게 하나님과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자신과 나의 야망이 중심이 되어서 넓은 신앙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 또한 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숭배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왜 포기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타협하게 되고 보다 편안한 길, 보다 넓은 길, 나에게 보다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죄악을 포기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참남한 죄성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 같은 영광을 칭송을 받는 존재가 감히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이 인간의 지독한 자기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합니다. 사탄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임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성공해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 한번 잘 살아봐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걸 세상에서 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 누려봐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보고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그리고 죽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달콤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면서 항상 생각만 했지 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 그랬더니 몇몇 지체들이 목사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다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예,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대부분은 여건상, 형편상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난 너무 불행한 인생이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아쉬움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절대로 제가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에게 주어진 삶이고 제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저에게는 분명히 아주 확실히 찬란히 빛나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금방 사라지고 소멸되는 가치가 아니라 결국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길은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열리지 않는 길은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것을 믿고 저는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갈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유혹이고 탐욕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삽니까? 가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좁은 문이겠습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극도로 제한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딜 봐도 주님이 크게 웃으면서 즐거워하신 기록이 전무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웃음은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불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웃음, 즉 육적인 즐거움이라는 가치나 그 의미가 주님께 절대로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웃음, 즐거움, 행복 이런 가치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숭고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웃음과 즐거움과 우리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죄냐? 절대로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보다 숭고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기만 해도 즐거운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손자, 손녀가 그럴 것이고 연인들에겐 사랑하는 대상이 그럴 것이고 생각만으로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즐거워지는. 그럼 신자에게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즐거운,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 버리라면 여기서 예수님 버릴 분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바꿉니다.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아예 좀 더 쉽고 편한 길로, 좀 더 즐겁고 유쾌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해줄 터이니 조금만 방향을 살짝 바꾸어가지고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고 하면 타협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탄은 오늘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쉬운 길로, 조금만 더 네 자신을 위한 길로 가라고 사탄은 메시아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모든 것을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내세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경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영과 성공과 권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에게 사탄은 충분히 그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절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까지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는 이제 사탄은 그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길은 십자가의 반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높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결국 계명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함으로써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이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락한 교회들은 수많은 그럴듯한 논리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번영과 형통과 물질적 축복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인기를 이 세상에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수치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삶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사탄아.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탄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성도와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함으로 파괴시키고 참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법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 심판대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의 교회를 다녔고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가볍게 여긴 그 많은 일들이 다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워버리고 죄가 아니라고 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함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데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들로 모두 뒤바꿔버려서 전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개를 생략하고 살도록 사탄 마귀가 오늘도 거짓된 설교자들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모두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명하게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싫어하는 자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도 가짜 의사를 만나가지고 올바른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거짓된 처방만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좋아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약 먹으면 다 나는다 그랬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환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의 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타나스,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의 발음은 사타나스인데 모두 36회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 37회, 베엘제불 7회, 이렇게 각각 똑같은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이 세 단어로 사탄이 각각 묘사됩니다. 사타나스는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와 의미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베엘제불은 높은 거처의 주인, 다른 말로는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란 말, 섞어져라. 그런 말입니다.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전혀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당장 썩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자의적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사탄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이후에 주님은 더 이상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저의를 꿰뚫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모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 간악한 관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얼마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 모두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대항하면서 악을 행하고 성도를 미혹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박해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악인들이고 악의 세력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분별력 없이 좋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좋아하고 추종하지 말아야 될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람을 추종합니까? 이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고도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사탄의 세력들이고 마귀의 하수인들이라는 선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성경의 진리 외에 그 누구도 추앙하거나 어떤 가치도 추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결국 성도와 교회는 악의 편에 서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꾸짖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에게 이렇게 주님이 일갈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만 오직이라는 뜻의 모노라는 단어를 주님이 추가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맹세라는 말을 빼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께서 이 신명기 6장 13절에 임의로 이 구절들을 이 음절들을 추가 어절들을 추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사탄 너 따위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의 유일무이한 대상이시다. 주님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섬기라. 라트리우 세이스.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섬기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자기를 예배하라고 회유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을 섬기라면 여러분 중에 누가 사탄을 섬기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사탄 숭배자가 있긴 합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사탄 제일교회 같은 거 세워놓고 사탄을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이제 교묘하게 사탄이 아니라 그럼 누구를 숭배하게 만드는 인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숭배하도록 회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뒷전이 되게 만들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탄을 위한, 사탄을 숭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숭배하면 그것이 곧 사탄을 숭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양심껏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는 그냥 다리 하나 올려놓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위하는지를 보십시오. 무더위 참지 못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위하는지를 보십시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탄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마음을 쓰게 만드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를 떠났고 보라 천사들이 나와 그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인 건 사실이나 그럼 물리칠 수 없는 존재냐? 그건 아닙니다. 마귀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연히 무장되어서 결코 자신의 회유와 유혹에 넘어오는 존재가 아님을 사탄이 우리에게서 알게 되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서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셨듯이 주를 신뢰하는 자를 주님은 사탄 마귀에게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가 아닙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를 이 세상에서 대적해야 될 존재들이 누굽니까? 성도와 교회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귀 편인데 무슨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나요? 그런데 마귀의 편에 선 신자들과 교회라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칩니까?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종들다, 그들이 시중 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마르다가 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물질로 공개하면서 섬겼을 때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음식과 음료를 드리면서 주님이 다시 몸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 성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위엄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서 하늘에서 사자를 명해서 너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거라고 사탄이 이렇게 회유를 했을 때 주님은 사탄의 말을 깨끗이 무시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시험을 마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탄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이 사탄의 회유와 유혹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압제하거나 강압하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탄아 떠나 갈지어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사탄이 주랭냥을 치고 도망간다고 가르칩니다.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선포를 듣고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사건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에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다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거래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흉내만 내는 입을 열어서 예수의 코스프레만 하는 어리석은 자는 사탄 마귀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떠나갈지어다 어쩔지어다 뭐 아무리 짓거려 보세요.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나. 사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벗어나 쉬운 길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으라고 유혹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고 막대한 이익으로 황금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보다 쉬운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즉시 그 영혼과 육체를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되고 영광보다는 십자가를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길보다는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걸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을 우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해버리고 뒷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물릴 수 있는 그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물질을 나를 사탄을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가치들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신자는 모든 삶으로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속의 어떤 세력이나 힘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더 섬겨 누가 못하게 해서 그런데 때때로 네 자신도 좀 생각해 네 자신도 좀 숭배해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숭배하고 그 마귀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른 가치들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에 몰입하게 함으로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찾게 하고 보람을 찾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광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집착하거나 혹은 연예인이나 가수나 운동선수나 스포츠 게임이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복권이나 이런 허황된 대상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 이상으로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부 다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첫 번째 아담은 보기 좋게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 촉박한 환경에서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풍요로워졌을 때 성도라는 빈 껍데기 이름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사탄의 유혹에 번번이 패배하는 형식적인 타락한 교인들로 교회는 넘쳐났습니다. 환경이 문제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들은 하나같이 다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길만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선 우리가 패배자 같으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찬란히 빛나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을 그리고 돈과 명예를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든지 자기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경배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